제1장 개념 변별, 쓰기로 배우기란 무엇인가? 쓰기로 배우기는 학습이 끝난 뒤 부속물처럼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그 자체를 학습의 엔진으로 삼는 것이다. 그 핵심 주장은 소박하다. 모호한 이해를 글자로 바꾸려면 먼저 그 이해를 명료히 정리해야 하고 바로 그 정리 과정이 깊은 학습이 일어나는 자리다. 달리 말해 글쓰기는 학습의 종점이 아니라 입구다. 많은 이는 학습을 먼저 입력하고 나중에 출력하는 선형 흐름으로 이해한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글을 저장한 뒤 충분히 배웠다 싶을 때 비로소 실천이나 표현을 한다. 그러나 쓰기로 배우기는 이 순서를 뒤집는다. 새 개념에 막 접했을 때 자신의 말로 그것을 써보게 한다. 그러면 알았다고 믿었던 곳이 종이 위에서 드러난다. 논리 단절, 개념 혼동, 증거 누락이 모두 드러난다. 이 길은 출력주도 모듈과 한 맥락이다. 출력주도란 명확한 산출 목표로 학습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을 뜻한다. 무분별하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는 글을 쓰겠다는 과제를 안고 읽고 생각하고 검증한다. 출력은 체처럼 작용해 진짜 내면화된 부분은 남기고 공허한 부분은 걸러낸다. 흔한 오해 하나를 풀자. 쓰기로 배우기는 매일 일기 쓰기나 감상 적기가 아니다. 감성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투망 기록은 이해력 향상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진짜 효율적인 쓰기로 배우기가 쓰는 것은 개념, 논리, 증거 외부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이다. 수백자 카드든 긴 글이든 좋다. 핵심은 이해제 구성 표현의 고리를 강제하느냐다. 제2장 저변 원리, 글쓰기가 어떻게 기억과 이해를 재편하는가. 인지과학 관점에서 글쓰기가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먼저 생성 효과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수동적으로 다시 읽기만 하면 뇌는 지미한다는 친숙함의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설명을 생성해야 할 때 지식망을 검색하고 조합하고 검증하게 된다. 이 능동적 생성은 수동적 수용보다 더 깊은 기억 자국을 남긴다. 다음은 정교화 가공이다. 한 문장을 명확히 쓰려면 전제 보충, 유사 개념 구별, 발레 제시가 요구되며 이는 기존 지식과 새 지식 사이의 다중 연결을 강제한다. 연결이 많을수록 인출 경로가 풍부해져 후 회상과 전이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결과 기록이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과정이다. 셋째는 사고의 외재화다. 작업 기억 용량은 극히 제한되어 동시에 몇 개밖에 못 잡는다. 복잡한 주제는 머릿속 계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글쓰기는 사고를 종이 위로 외재화해 뇌에 무한한 수첩을 연결하는 셈이 되어 작업 기억을 넘는 구조를 다루고 과정에서 자신의 빈틈을 계속 발견하게 한다. 마지막은 인출 연습의 힘이다. 쓰기로 배우기는 본질적으로 고강도 능동적 회상이다. 책을 넘겨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이해로 쓰고 나중에 대조한다. 반복 연구가 보여주듯 이 먼저 인출하고 나중에 교정 연습은 장기 보존과 유연한 적용에서 반복 독서를 크게 앞선다. 그것은 학습을 다는 척에서 진짜로 설명할 수 있음으로 바꾼다. 제3장 전문 분석, 데이터, 프레임워크, 대조 연구. 이 장은 구체적 데이터, 명명 가능한 프레임워크, 실제 연구로 앞주장을 바친다. 먼저 보존 데이터. 기업교육과 교수학 계열에서 자주 인용되는 학습의 원뿔, 콘 오브 러닝, 경험 모델, 출처 유형, 기업교육문헌과 교수법 종설, 엄밀한 무작위 대조 실험은 아님, 은 대략의 규모를 준다. 강의만 듣기 약 5%, 독서 약 10%, 시연 관찰 약 20%, 소집단 토론 약 50%, 실천 약 75%, 타인에게 가르치기는 약 90%에 이른다. 이 모델 방법론에 논쟁이 있으나 가리키는 방향은 일치한다. 능동적 산출에 가까울수록 보존이 높다. 다음은 더 엄밀한 동료 심사 실험. 2014년 네스타 제이코 웨는 메모리 앤드 카그니션의 직스펙팅 투 티치 인앤시즈 러닝 앤드 오어거너제이션 오브 날리지 가르칠 것을 기대하면 학습과 지식 조직화가 강화된다 를 발표했다. 피험자를 타인에게 가르칠 것을 기대군과 진출 연습에 참여할 것을 기대군으로 나눴다. 결과, 가르칠 것을 기대한 군은 부호화 단계에서 더 개념적으로 구조적으로 재료를 조직했고 이후 개념적 회상 측정에서 우수했다. 출처 유형, 동료 심사 대조 실험, 규모는 집단 간 유의차, 정확한 백분율 아님. 이는 이것을 명확히 쓰고 설명하겠다는 기대만으로도 학습 방식과 깊이가 바뀜을 보여준다. 실행 가능케 하려 출력주도 학습 모델 ODL이라는 명명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학습을 4단계로 쪼갠다. 앵커, 써서 명확히 할 한 개념 고르기, 재구성, 자기 말로 논리 짜기, 외재화, 글자로 옮겨 빈틈 노출, 교정, 출처와 대조해 구멍 메우기. 전통적 딥력 우선 경로와 차이는 여러 차원에 나타나고 아래 표에 대조한다. 차원 대조, 전통적 입력 우선 BS 출력주도 ODL. 기억 보존에서 전자는 반복 독서 의존으로 낮고 후자는 생성 빈출 의존으로 높다. 이해 깊이에서 전자는 친숙함에 머물기 쉽고 후자는 논리 일관을 강제한다. 지식 통합에서 전자는 파편화, 후자는 구조화를 강제한다. 피드백 속도에서 전자는 늦고 모호, 후자는 즉시 단점을 노출한다. 전이 능력에서 전자는 약하고 후자는 연결 풍부로 강하다. 이 표는 절대 진리가 아니나 자기 점검의 좌표다. 식별 가능한 실제 사례는 둘, 하나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그의 유명한 파인만 테크닉은 본질적으로 가르침으로 배우기다. 개념을 문외한에게 설명해 상대가 알 때까지 반복한다. 명확히 쓰지 못하는 곳이 이해 못한 곳이다.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대한 손글씨 노트, 거울 반전 원고 포함, 내 관찰 연역 자문을 기록하며 쓰기를 지속적 외재화 사고의 도구로 삼았다. 둘 다 다리는 타고난 게 아니라 오래 쓰기를 이해의 수단으로 삼아왔음을 증명한다. 쓰기로 배우기가 진짜 효능인지 판단하려면 측정 가능한 지표 넷을 쓴다. 주간 산출 자수, 개념 카드 수, 7일 후 소급 보존율, 원고 없이 핵심을 복창할 수 있는가, 그리고 타인의 수정 횟수, 공개 공유 후 지적받는 것은 가장 비싸고 가장 진짜 피드백. 이에 기초해 실행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하나, 매일 300자 이상 개념 카드 쓰기. 둘, 매주 한 주제를 명확히 풀어내는 작문 완성. 셋, 흩어진 노트가 아닌 검색 가능한 카드고 구축. 넷, 적어도 한 번 공개 공유해 외부 피드백 얻기. 다섯, 2주마다 복귀하고 무효 기록 폐기. 제4장 세 가지 산출 형태, 카드, 작문, 가르침. 쓰기로 배우기는 처음부터 작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장 가벼운 형태는 개념 카드다. 본을 만난 개념을 1 디벡자로 자기 말에 쓰고 얘와 발레를 하나씩 강제한다. 낮은 문턱이 지속을 쉽게 하고 쌓이면 검색 가능한 개인 지식고가 된다. 둘째 형태는 작문 산출이다. 여러 관련 카드를 한 주제로 논증적 구조적으로 읽게 되면 그 논리 관계 무엇이 바치고 무엇이 반박하며 무엇의 한정이 필요한지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문은 체계를 진짜로 형성했는지 시험하는 가장 직접적 수단이자 외부 공유에 주된 그릇이다. 셋째 형태는 가르침식 산출이다. 배우는 내용을 완전한 문외한에게 설명하거나 초심자용 해설을 쓴다. 가르치기는 전문 용어를 벗기고 직관을 복원하며 전제를 채우게 강제한다. 이것이 쓰기로 배우기에 가장 강렬한 버전이다. 매끄럽게 설명 못하는 곳에 생각 안 통한 구석이 숨어 있다. 세 형태는 배타적이지 않고 진전 경로를 짤 수 있다. 카드로 일상 축적, 작문으로 단계 통합, 가르침으로 최종 수용이다. 1. 카드주 작문벌 가르침이라는 실용 리듬 하루 한 장, 일주일 한 편, 한 달에 한 번 이상 외부 강연이 추상적 학습을 실행 가능한 리듬으로 바꾼다. 제5장 워크플로, 입력에서 출력으로의 파인만 지필 루프. 쓰기로 배우기를 땅에 떨어뜨리려면 반복 가능한 워크플로가 필요하다. 1단계는 지향 입력이다. 명확한 지필 목표를 안고 읽지, 무목적히 훑지 않는다. 읽기 전 자문한다. 이 글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그러면 뇌가 관련 정보를 자동 선별해 만독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2단계는 즉시 외재화다. 요점에서 재료를 곧바로 닫고 방금 이해한 것을 한두 문장 쓴다. 이 단계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값지다. 의존 없이 독립 생성케 해 진짜 몰랐던 것을 즉시 노출한다. 많은 이가 이를 건너뛰어 많이 읽고도 아무것도 안 남긴다. 3단계는 구조적 재편이다. 흩어진 즉시 메모를 질문 결론 증거 발레 골격으로 초안에 재편한다. 이는 ODL의 재구성과 대제화에 대응하며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4단계는 출처와 대조해 교정하고 공개 다 이초한 후 원래 재료로 돌아가 항목별 대조한다. 이해가 어긋났는가, 증거가 부족한가, 논리가 뛰었는가. 교정된 완품을 작은 물이나 공개 플랫폼에 공개해 진짜 외부 피드백을 얻는다. 하나의 완전한 루프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입력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안고 시작된다. 제6장 전형 사례, 지필가는 어떻게 지식 도약을 이루는가?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책을 많이 읽어도 여전히 혼란한 이와 별로 안 써도 유달리 명징한 이가 있다. 차이는 대개 입력량이 아니라 지필이 지식 도약 타인의 지식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력으로 바꾸는 것을 완수했느냐에 있다. 아래 식별 가능한 예로 그 도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인다. 파인만을 예로 들면 그의 물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장기간 복잡을 단순히 훈련 덕이 크다. 통속 언어로 개념을 설명 못할 때 그는 공식을 암기했을 뿐 본질을 이해 못했음을 안다. 쓰기와 가르치기 는 이해의 탐지기로 작동해 그를 거듭 더 깊은 원리로 밀어냈다. 다빈치의 노트 전통을 보라. 그는 머리에 넣어두기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관찰 스케치 전역 자문을 손글씨 원고로 외제화했다. 이 지속적 외제화가 수십 년 폭으로 상법을 축적 상호 검증케 해 결국 해부 공학 예술 사이에 희귀한 연결을 세웠다. 그에게 쓰기는 사고의 연장기관이었다. 현대 지필가도 마찬가지로 혜택 본다. 올해 공개 지필한 많은 이가 보고한다. 진짜로 사물을 깨우친 것은 독서 그 자체가 아니라 써서 나누겠다는 결의가 준 압력과 정직이라고. 누군가 추궁하고 누군가 엄밀할 것을 알 때 모호한 어구로 얼버무리지 못하고 개념을 명료히 갈아야 한다. 이것이 출력주도 학습의 가장 진짜 보답이다. 제7장 측정지표. 쓰기가 진짜 배움을 돕는지 가려내는 법 측정 없이는 쓰기로 배우기의 효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첫 지표는 산출 밀도, 주간 안정 지필 자수다. 그것은 외제화에 대한 투자를 잰다. 습관이 세워졌는지의 딱딱한 증거다. 안정 산출 없이야 아무리 좋은 법도 그저 소망이다. 둘째 지표는 개념 보존, 7일 후 원고 없이 핵심 결론과 핵심 증거를 자기 말로 복창할 수 있는가다. 할 수 있으면 진짜 부호화가 일어난 증거, 못하면 당신은 필사였지 이해가 아니었다. 이 지표는 장기 기억질에 직결한다. 셋째 지표는 수정 횟수, 공개 후 독자가 오류를 지적하는 빈도다. 이 수가 타당한 범위에서 높을수록 더 진짜 문제에 닿고 더 진짜 맹점을 노출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수정받는 게 아니라 반박도 이해도 못 받은 채 공개되는 것, 그것은 안전한 무의미를 썼음을 뜻할 수 있다. 넷째 지표는 전이 성공률, 전혀 새롭지만 동형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전에 쓴 프레임워크를 불러 해체할 수 있는가다. 가능하면 지식은 기억 항목에서 조작 가능한 능력으로 승격한 증거다. 이 넷을 주간 소표로 만들자. 그러면 느낌으로 자위하는 게 아니라 학습 곡선이 보인다. 제8장 고빈도 함정, 쓰기로 배우기에 다섯 전형 오용. 첫 오용은 쓰지 않고 베끼기 다 이 책 문장을 그대로 노트에 옮겨 그것을 산출이라 오해한다. 베끼기는 생성 효과를 거의 안 일으키고 남의 말을 다른 곳에 보관할 뿐이다. 효율적 쓰기로 배우기는 어설퍼도 자기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오용은 개념 안 건드리고 감상만 쓰기다. 오늘 수학 있었음 이 방법.